천기 날씨입니다. 우리 플로리다가 허리케인 엘사 경로입니다. 다음 월요일 화요일 도착한답니다. 기상과학 발달로 이 정도 예측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쪽 지중해 쪽에 구름이 보이면 소나기 징조이죠. 남쪽 네게브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의 열풍입니다. 이 시대, this age,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본문에 너를 고발하는 자, 사람이죠. 그러나 구약의 성경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고발에 유죄 판결받으면 옥살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대를 분간 못했던 유다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고발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 형제끼리 다투는 데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창세기는 형제 간 경쟁 관계 이야기로 달달 볶을 지경인데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들, 그 중에서도 유다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눈에 띄게 위로 올라섭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불경하죠? 그래서 아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형인데 강간당한 누이 디나의 일로 하몰 세겜 족속을 살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장자권에서 아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부상하게 되죠. 모세 역시 아론의 동생입니다. 유다 출신 맨 막둥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쇼킹입니다. 솔로몬 역시 형 아도니아를 제치고 왕이 되는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야욕에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합니다. 르우벤의 죄와 똑같습니다. 왕통 계보에서 아웃입니다. 이거 유쾌하지 않는 스토리들이죠. 야곱이 죽을 때 넷째 아들 유다에게 최고의 유언을 남깁니다. 로얄 의미가 가득한 유언인데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유다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왕으로 내정된 것입니다. 창세기가 유다에 상당히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부족을 이루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분열왕국 남쪽 이름도 유다로 명명됩니다. 포로기 이전 350년 동안 20명의 다윗 계보가 유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족속만 포로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또 동시에 구약이라는 그 책, 성경을 편집하는 책임도 이 유다족속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군왕제를 가리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비장자 선호 스토리가 이스라엘 국가 스토리로 꾸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유다는 분단 이스라엘의 남쪽 이름입니다. 유다의 형들이었던 르우벤은 소수부족이고 레위 형은 땅도 받을 수 없는 제사장 그룹이고 시므온은 지도에서 유다 국경에 흡수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넷째인 유다가 현저하죠.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왕국은 영원히 사라졌죠. 남유다만 명맥 유지 중입니다. 북쪽의 부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유다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나중에 유다 민족이 한 국가로 부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새가 하늘에서 땅을 보듯 내려서 보십시다. 조감도지요. 유다가 귀환하여 아브라함 자손 스토리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중 하나가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저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기록하는데 자신들 유대인들 혹은 유다의 관점에서 서술해 갔다는 것이죠. 남은 자, 돌아온 자의 시각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생존자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것 같이 글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뚝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를 선호하는 행위가 창세기 주요 대목에서 암시되거나 전조로 내비치는 곳이 부지기수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으로 볼모 잡혀 가야 하는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가뭄에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가야 하는 중체대한 임무에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스토리 말입니다. 창세기 전반에 걸쳐 배어 있는데요. 창세기가 지배적인 유다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인 이유입니다. 이게 다 몇백 년 후에 다윗 왕 관련 이야기 자료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스토리 두 개를 소개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녀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딸 다말을 그 이복 오라비인 암논이 범합니다. 나쁜 짓이죠. 하지만 다윗은 암논을 벌하지 않는데요. 벌하지 못합니다. 읽는 우리들을 아연실색해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후 스토리가 길어집니다. 유다와 다말 관계가 본문의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이름이 같죠? 다말. 유다와 다말 스토리, 관입, 삽입 스토리입니다. 요셉 스토리가 37장에서 진행 중인데 38장에서 일시 중단이 되는 거예요. 39장에서 요셉 스토리가 계속 창세기 50장까지 가는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유다와 다말 스토리,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주목을 끄는 거죠. 뭘 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의 관점에서 의도적인 중단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독자들에게 여보시오, 독자 양반, 좀 쉬었다가요.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구려. 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수상하죠.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본문에 슈아의 딸이라고만 합니다. 이 슈아의 딸이 아들 셋을 낳는데 장남이 엘이고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여서 죽게 됩니다. 유다와 슈아의 딸 사이에 둘째가 났는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하다가 역시 죽게 됩니다. 유다와 슈아의 딸 사이에 셋째가 있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형수를 아내로 현재로서는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의 계획을 며느리 다말에게 알려줍니다. 아가야, 셋째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오. 친정에 가서 장차 남편이 될 셋째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유다의 아내 슈아의 딸이 죽고 유다는 볼일이 있어서 아둘람 마을을 방문합니다. 며느리 다말이 소문을 듣고 매춘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보아하니 유다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자기한테 장가 보내는 것을 질질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이 스스로 낳습니다. 다말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후사를 낳을 작정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아둘람에 나타났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변장이 벗겨지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에게 화형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밝혀지자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고 다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스토리들, 유다와 다말, 창세기 이야기이고 다윗과 바세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과 다말 이야기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의롭지 못한 성관계를 독자가 읽을 때 저자는 생각 좀 해봐요 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유다 가문의 다윗의 불의한 성관계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이야기들끼리 연관과 연상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영리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게 되죠. 성경을 낡고 진부한 스토리로 창고에 섞이는 사람은 인문학적 수양을 쌓도록 해야 되겠죠. 다윗과 유다는 둘 다 목동이었습니다. 둘 다 아둘람 마을로 갑니다. 다른 형제들과 구별됩니다. 히브리어를 가벼울 때 우리들이 가지는 질문 중 하나가 슈아의 딸은 밧슈아라고 표기해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 밧세바, 네, 단어가 같지 않지만 비슷한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펠링 하나 다른데 이름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을 연상할 만큼 충분히 비슷한 의미예요. 또 다른 역대기에 보면은 유다의 아내 슈아의 딸하고 다윗의 아내 바세바하고 둘 다 같은 단어로 표기해요. 바슈아, 슈아의 딸 혹은 바세바라고 표기 안 해요. 노골적으로 그냥 밧슈아라고 해버려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역대기를 쓰는 사람은 이 두 스토리의 커넥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세길교회죠. 거울에 비춰서 읽으면 회교길세 거꾸로 읽죠. 요새 말로 유다는 다윗의 거울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거울입니다. 범죄한 두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공개적으로. 유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유다와 다윗의 인생에 다말이라는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유다의 며느리요, 다른 하나는 다윗의 딸입니다. 둘 다 불의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집에서 뉴욕 스테이크를 맛있게 구우려면 온도계를 쓰죠. 찌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찔러서 400도 되게 굽는 것이 핵심인데요. 창세기 저자는 기나긴 요셉 이야기 37장에서 50장 꿈 해몽도 있고 노예도 팔려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아내에 모함당해서 죽을 뻔한 요셉 스토리 말입니다. 그 긴 스토리 속에 왜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찔러두었을까요? 핵심이 뭐겠습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창세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차 일어날 이벤트를 기술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성관계로 다윗과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기는 길목에 있는 것이죠. 예사로 볼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어두운 시절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윗을 짓밟는 스토리는 또 아니에요. 혹평에서 약간 유보적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정치인들에게 혹평을 유보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 나쁜 짓 많이 하죠. 그거 알죠? 지지자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붙잡고 실랑이 하며 머물 수 없어요. 전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직접 비난하는 것 하나하고 간접 비난하는 겁니다. 직접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쉽죠. 안전합니다. 그러나 간접 비난해야 영리해요. 이름을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관계자 이름을 비슷하게 표기하여 그를 연상케 하면 됩니다. 바세바, 바슈아, 노골적이지 않죠. 독자들에게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아니면 범죄한, 즉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잡힌 불쌍한 다윗을 구하는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구려. 유다 종족 알지 않습니까? 유다는 유다 아니에요. 남자죠, 남자. 조상 유다는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유다도 그랬는데 다윗도 뭐 그렇고 그렇지 라고 얼버무리고자 하는 수작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라! 라는 그 메시지죠, 원래는. 현재 벌어지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을 연결시켜도 됩니다. 어쨌든,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마구잡이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에 삽입시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 테크닉은 창세기를 더 심오하게 읽도록 해주는 탁월한 사례입니다. 어떻게요? 네. 현재의 정치 체제인 다윗 후손들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를 비판한다는 것이에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볼때 창세기를 bird's eye, 새 눈으로 본다면, 조감도로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창세기의 아담 스토리는 결국 왕정 국가 이스라엘 스토리의 예고편이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솔로몬 통치 지역과 국경이 똑같네. 결국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은 왕이 되는 것이구먼. 그러니까 유다 가문 출신 다윗을 생각하면 야곱의 아들 중 유다는 왕위에 오를 운명이었구나. 창세기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와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정치적 지형을 그리고 있었네. 하나님은 아우에게 형보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해가 이제 되구만. 특히 유다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스토리는 다윗의 스토리와 연결시키려 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역사적으로 읽으며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흔히 역사적 방법론을 실제 일어난 사건에다 맞추려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들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지는데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홍수가 있었나 없었나? 아브라함이 진짜 100살에 아들을 낳고 제물을 바치려 했나 안 했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노예로 팔려갔느냐? 언제 팔려갔느냐? 이런 질문과 답변을 역사적 질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역사적이란 말을 다르게 사용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건 발생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누가 언제 기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작가와 저작 시기가 역사물이에요. 기록 당시의 세상을 보는 역사 말입니다. 이를 저에게 가르친 준 교수님이 러커스 대학의 랜스버그 교수입니다. 이런 역사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배울 점이 엄청 많습니다. 옛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술할 당시의 군왕제 문맥을 배우는 것이요. 저자는 단지 과거의 인물 아브라함, 유다를 가져다가 자신의 방식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보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작 시기를 보는 안목이야말로 역사적 토픽인 것입니다. 제 말에 확신이 든다면 창세기를 보는 관점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담, 아브라함 족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 아니에요. 과학 서적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도덕률을 배우는 윤리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고군분투 중인 한 나라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하게 준비시키는 단서에 주목한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분간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시대의 청기라고 했죠. 창세기가 다윗 왕을 표적 삼아 고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시대의 천기, 날씨를 알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너무나 단순하게 읽어 내려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시대의 천기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를 통하여 다윗을 고발하고 당대의 정치 문화를 고발하는 그 탁월한 책을 저희들이 자세히 꼼꼼하게 저자의 뜻에 맞추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